2012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대 김기현 교수가 신문 칼럼에서 한국인을 대변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죠. 이것이 그 후에도 많이 회자가 되었고 이번 총선에도 이 이야기가 또 사람들 가운데 들려지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문제가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단함, 억울함, 그리고 불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다 고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끼는 심리가 억울함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정서적 뿌리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지도자를 뽑을 때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 한다, 이런 것이죠. 사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생각해 보면 한국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1세기에서 제3세에 이르기까지 세계인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미 오래된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저는 3주간에 걸쳐서 한국 사회를 대변하고 있다는, 또 한국인들이 가장 깊이 느끼고 있다는 이 세 가지 현상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해답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고단함에 대한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인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참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입시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공부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 외국 방송이 우리 한국의 고3 아이들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추적했어요. 걔네들이 몇 시에 자냐? 거의 새벽 가까이 됐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냐? 새벽에 일어나요. 잠을 뭐 4시간, 5시간도 안 자고, 또 학교를 가고, 학교 끝나면 학원을 가고 들어오고. 우리에게는 어쩌면 고3이라면 뭐 당연히 그런 삶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취재되고 외국에 방영이 되었을 때 외국인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아이들을 저런 환경에 몰아넣을 수 있냐? 이 교육 환경이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런 반응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저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 이후에는 그럼 괜찮으냐? 그렇지 않죠. 취업에 얼마나 엄청난 경쟁에 내몰리고, 또 결혼하면 출산, 육아 등등 쉼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달려가고 경쟁합니다. 쉬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놀고 있으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것 같은 한국 사회 분위기,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실함의 미덕이 되어서 매일 평균 한 명씩 과로로 사망하는 과로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죠. 2017년 통계에 의하면 멕시코가 1위고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OECD 국가들이 정한 그 노동시간들을 보면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과 2018년 통계에서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드디어 2000시간에서 1년 연간 근로시간 2000시간에서 처음으로 1900대로 내려온 해가 2018년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달치를 더 일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달을 더 일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한 달을 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 생산성, 즉 일하는 거에 비해서 노동의 효율성은 어떠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일하는 시간은 마른데 노동의 효율성은 너무나 떨어지는, 생산성은 너무나 낮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일하고 효과는 적은 그런 근무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쉼없이 달려왔기에 세계 유례가 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인들은 지쳤고 그 후유증은 지금 사회 곳곳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단함의 징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잠이 부족할 정도로, 간이 상할 정도로, 녹초가 될 정도로 쉬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삶의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부단히 입증해야 생존할 수 있는 사회에 끝없이 누군가와 경쟁하고 비교당하는 상황 속에 노출되면서 도태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결국 나의 경쟁력이, 나의 능력이, 나의 실력이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입증하고 남들로부터 확인받아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사회, 생존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 경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말해요? 치어업, 힘내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벌하게 말하죠. 파이팅! 싸우자! 이렇게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화이팅!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뭐요? 전투를 불사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사실 거기에 남겨져 있죠. 우리는 그렇게 길러졌고 또 그렇게 성장해왔습니다. 자녀들이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 부모님들의 반응이 대체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뭐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부모님들이, 아닌 분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애썼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등수와 그리고 결과와 그 모든 성적에 대한 평가, 이것에 의해서 아이를 대하고 보상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철저하게 성과 지향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환경에 지배되어 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이렇게 고단합니까? 왜 이렇게 피곤한 사회, 과로 사회가 됐습니까? 멈출 수 없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하기 위해 실패하면 안 되니까,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성공이란 뭐냐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이 드라마라는 게요 사실은 그 시대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되잖아요.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저는 좀 뒤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좀 찾아서 봤습니다만 거기 보면 입시 전문 컨설턴트가 나오고 어떻게든 아이들을 인류대학에 보내려고 목숨을 건, 사활을 건 부모들이 나오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왜 그렇게 할까요? 한국 사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인류대학 들어가는 거, 그게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카이를 들어가야 된다. 성공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경제적인 부, 즉 그런 학교를 나와야 연봉도 높고 또 많은 경제적인 부를 얻을 수 있다. 즉 한국 사회 성공의 척도는 경제적 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그냥 자신의 일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은 곧 계급의식을 갖게 되죠.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져야 돼요. 최근에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경만 보시니까 잘 모르셔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 불륜을 통해서 이혼하고 막 하는 리얼한 부부의 세계를 드라마로 막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완전히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성공의 그 돈을 얼마나 가지느냐,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강자가 되고 약자가 되고 갑이 되고 을이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마치 정글의 세계를 그리듯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형과의 경쟁에서 장자권, 여기 장자권에 목을 매죠. 장자권에 왜 목을 맵니까? 야곱이 사실은 현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자기가 이렇게 딱 태어나서 보니까 쌍둥이인데 자기 동생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안을 보는 거예요. 집안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비주류예요. 주류는 가나안 일곱 민족이고 이 사람들은 외지 사람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즉 아브라함부터 들어온 사람이에요. 외지 사람이니까 여기에 뭐 지분이 없어요. 거기다가 부동산도 없어요. 땅도 없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비주류죠. 부동산도 없죠. 그리고 자기가 야곱 스스로가 보니까 체격이 뭐요? 뭐 웅장하고 확 우람하고 힘이 세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형에서는 막 체격도 있고 힘도 있지만 자기는 그렇지 못해요. 기질도 조용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자기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는 조금의 재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물려준 그런 재산들, 아버지가 일군 재산들, 이거라도 내가 물려받아서 어떻게든 좀 일어서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 집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의 목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130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나이 130에, 예, 130살에 바로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창세기 47장 7절에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왜 나이 물을까요? 늙어 보이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마 야곱 머리가 흰머리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족하고 연을 끊고 자기 어떻게든 성공해보겠다고 형까지 배신하면서 집 떠나서 삼촌집에서 살면서 잠도 못 자고 양치면서 결혼해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일어섰던 사람 야곱. 그가 귀향에서도 형하고 정말 어려운 중에 겨우 풀고 그나마 조금 정착할 만하다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전쟁하고 그것 조금 회복된다 싶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 죽었다 그러고. 여러분 이 삶이요 정말 우여곡절 많지 않습니까? 너 나이 몇 살이냐? 너무 고생한 티가 나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돌고 돌았다는 거. 자기가 뿌리 내리고 정착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했다는 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왕 앞에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말도 마세요. 나 진짜 고생 많았고 나 진짜 눈물, 나 인생 이야기 하려면 눈물 없이는 이야기 못합니다. 나 정말 힘들고 나 정말 험난하, 나 진짜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요, 이 고단한 삶을 산 또 누님 한 분이 나와요. 누님 한 분. 누구냐?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가 한 분 나와요. 여러분 그 가정에 보면요 삼남매 이야기 나와요. 오빠 나사로, 그 다음에 중간에 마르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 이렇게 삼남매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부모님 이야기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의 삼남매, 마르다의 삼남매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것 같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나사로가 그렇게 건강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병들어 죽잖아요. 조금 병약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그 병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상황들은 제가 볼 때는 이미지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억척 같은 그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언니 이런 거예요. 일 잘하는, 살림 잘하고 똑소리 나는, 음식 잘하는 이런 걸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센 언니. 그런 의미죠. 센 언니. 생활력 갑. 마르다가 없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마르다,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 주로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있으니까 이 집안이 돌아가는 거예요. 청소하고 막 청소, 한쪽 손으로 청소기 돌리면서 한쪽 손으로 설거지 하면서 한쪽 손으로 애, 뭐 이런 분위기예요, 마르다. 그런데 이 고단한 삶을 사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자, 초청을 하는데 초대하고 자기가 잘하는 게 뭐예요? 아, 살림이고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이에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자신 있어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벌써 좀 불안하죠.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하면 마르다에게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발 앞에서 그냥 다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40절. 자, 마르다가 슬슬 열이 올라오다가 마리아에게 열받다가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화가 나요? 예수님에게까지. 그걸 그냥 보고 있는 예수님에게까지 화가 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것도 이 음식도 해야 되고 저 음식도 해야 되고 지금 뭐 마르다의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은 분주한데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다 참다가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예수님에게 말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마르다가 열받은 게 뭐예요? 나 혼자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 혼자 일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를 명하사, 이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명령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에게 좀 제발 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게 이 고단한 삶을 사는 억척같이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일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 잘하니까 전부 나만 하는 거예요. 속상하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이름을 두 번 부르시면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기에 예수님의 마르다를 향한 애정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너 이거 하려고 그러고 저거 하려고 그러고 막 너 굉장히 피곤하게 고단하게 너 살고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상다리 부러지게 안 차려도 된다. 한두 가지만 있어도 된다. 내가 여기 온 거는 음식 먹으러 온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과 나누고 싶은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참 부지런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요.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 근로자들 성에 차요, 안 차요? 안 차니까 우리가 막 계속 뭐라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앉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거 배우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일을 지금 벌써 지금 열 가지도 먼저 끝내야 되는데 지금 한두 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하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거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워서 요즘 외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뛰어넘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평균적이지 않아요. 세계에서. 그런데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지만 삶은 고단해요. 그래서 한국인의 특징이 첫 번째가 고단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까지 와서도 고단하다는 거야.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전투적으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전투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부터 밤 철야 기도까지 제자 훈련, 구역 모임 엄청나게 모임 많아요. 일주일에 한 5번, 6번 교회에 오잖아요. 그래야 무언가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참 고단할 때가 많아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제가 볼 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참 많아요. 쉬는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쫓기죠.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조바심 내는 야곱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마음이 부산한 마르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느긋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빠, 엄마 옆에서 아이가, 어린 아이가 편안하게 코 골면서 편안하게 낮잠 자고 있다. 그게 아들, 딸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눈칫밥 먹으면서 더부살이 하는 먼 친척 아이가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못한다고. 근데 지금 한국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무 고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 가치관은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됐어요. 출애굽했어요.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애굽을 벗어났는데도, 몸은 벗어났는데 정신은 광야에서도 노예 근성, 노예 사고방식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말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출애굽이 아니라 앞에 신출애굽. 아직도 애굽에 갇혀있는 우리의 믿음 의식, 신앙 의식이 새롭게 출애굽하는 거, 그게 뭐냐면 고단한 인생에 갇혀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쉬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교회 왔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실패했어서도 신앙에서는 실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그치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치열한 신앙생활 해야만 안심이 되고, 그래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것처럼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누구신지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거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출애굽하여 복음의 땅에 이르렀으나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율법의 노예로 매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전투적으로 치열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시험 쳐서 성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14만 4천에 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천지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자,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이 구원과 함께 쓰이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노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행위라는 단어, 실천이라는 단어, 봉사라는 단어,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구원이라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은혜와 믿음과 선물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본질인데, 구원도 시험쳐서 합격하고 노력해서 따내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9절에서 한 번 더 확인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데도, 이 말씀 다 알고 있는데도 또 불안하고 또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신천지든 어리든 이것을 실천해야, 이것을 행해야, 이것을 노력해야, 이것을 수고해야, 시험을 쳐야, 성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전도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죠.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8절,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 너무 많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질문 속에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이 이미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살기 위해서 숨을 쉽니까? 숨을 쉬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겁니까? 숨을 쉬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그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고 숨을 쉬는 동안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막 따질 수는 있어도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생명에서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행위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믿음에서 살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정해놓고 애쓰고 강의 듣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시험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닮아가고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배워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회 구성원이 되어져 가는 것은 아빠 엄마의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의 의무와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공이 무엇입니까? 학업, 인류 대학이 아니고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이 아니고 성공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장 목말라 하는 부분에 대한 충만한 충족감이죠. 야곱이 진짜 바랬던 건 뭐죠? 장자권 같지만 그걸 막 잡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야곱이 진짜 원했던 거는 부모님의 사랑이었죠.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요셉을 잃어버려서 죽을 정도로 힘들었던 것은 뭐죠? 사랑이죠. 마르다가 진짜 원했던 거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돈이 많아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죽어갈 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걸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네 번째.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그 성공의 원리를 내려놓지 못해서 신앙생활조차도 고단하게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누구냐 하는 그 해답의 말씀, 그것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계세요? 너의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누구라고요?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시. 그분이 구원을 베푸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뭘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오해하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 믿음의 애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애굽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조차도 고단하고 지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스바냐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이고 잘할 때만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침체되고 무너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화나 있고 못마땅하게 하고 한심해하시고 속상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늘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조차도 그 사랑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랑으로 가는 뜨거운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이해하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성공하거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몰아붙이고 달려가는 신앙의 행위 중심적 신앙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랑의 만남 안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를 보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세상은 어때요? 내가 연약해지면 어때요? 밝죠. 아하, 약해졌구나. 무시하지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구나. 냉대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뭐요? 귀히 여기세요.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안타깝게 여겨서 높은 보좌에서 나를 내려다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신앙적으로 침체되고 꼬꾸라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약해져도 하나님은 나를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인정받으려고, 성공하려고, 더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사랑을 보답하는 것이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계속 자신을 채찍질하고 몰아붙이고 달려가고 이루어야 되고 성취하고 경쟁하고 높은 곳에 올라서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이런 고단한 인생에서부터 출애굽하셔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 사랑 안에 머물면서 거기서 얻은 사랑의 힘으로 다른 이들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나오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뒤처지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경쟁사회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 인정받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달려왔고 발부동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교회에 와서도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다른 이들의 눈을 신경 쓰며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더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 구원의 확신을 내가 따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제 간구합니다. 고단한 우리의 삶에서 출애굽하게 하옵소서. 행위와 노력의 강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평안을 맛보며 영혼의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분투하지 않고 전투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